오늘은 신앙의 인식 전환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틀, 데살로니카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의 복받아라 그러면 막 좋아하는데 기도 그러면 왠지 압박감이 옵니다. 그렇죠? 왠지 의무감이 오는 것. 좀 또 필수 이런 것이 기도란 뭐냐 그러면 또 뭐 소원을 말해봐? 또 우리 삶 속에서 SOS?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도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이고 근데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찜찜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 그러면 이렇게 막 시원하고 나 that's good enough보다는 아, 좀 뭔가 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어떤 등은 항상 그런 찜찜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기도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그런 찜찜함도 있지만은 어쩌면 기도에 대한 인식의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그냥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냥 의무적이어야 되고 지루하고 아무리 많이 했는데도 지나가 보면은 1분도 안 지난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필요한 거를 구하거나 의무적이거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호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찬호하고 얘기할 때 그것을 의무감으로 느끼거나 아 이건 중압감이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어떤 압박감이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자체가 아무런 어려움이 있거나 힘이 들거나 그런 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관계에서 오는 거란 말. 그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떤 기도에 하나님과의 기도에 기본 프레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이 만든 종교의식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와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내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뭐냐?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나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위선이 섞이면 사람이 점점 더 나빠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못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방향이 잘못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우리가 기도의 틀, 그 프레임이 잘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뭐 검찰개혁이다, 언론개혁이다, 정치개혁이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초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기본 증거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중에서는 기도를 계획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김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시간 직장이라도 한 10분이라도 일찍 가서 그 직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때 어떤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구체적인 시간을 떼어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문제가 뭐냐면 막 잡념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주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같이 한 대로 묶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 읽을 때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와서 닿는 게. 그리고 공적인 기도. 얘는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는 참 여러분들 잘해. 여러분 공적 기도하는 거 보면은 참 잘하고 있어. 어떤 맥을 딱 짚어서 쌤에게 이르기까지, 어린애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분의 공적 훈련 기도는 어디에 내놔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는 여러분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통하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묵상하는 방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나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이 맞는 것을 있을 때 찾을 때까지 찾아서 여러분이 자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남은 잘 되는데 나도 저렇게 따라봐야지 안 되는데 애쓰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은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준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나라고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고 바울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나 같은 사람하고 다르지 어떻게 우리가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바울이나 나나 같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의 기도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얘기해 준 적 있죠. 이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됐냐? 앞에 있는 문장을 쫙 읽어봐야 돼. 이거를 다 합해서 그걸 결론 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면서 그 앞에 내용을 언급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의 기도는 앞에 3절과 10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감사 기도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 기도했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물론 우리들의 기도 내용 중에서는 감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감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뭐냐? 물질적인 행복, 안전, 안락 이런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야. 물질적 형통으로 인한 감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물질적 형통을 중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내용은 첫째 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제의 성취로 만족하지 않고 영적 성숙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숙된 자신의 모습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며 올해 원호 씨에게 물어봤더니 성숙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또 직업도 주시고 또 승진도 주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감사 기도 중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했는가. 내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믿음이 성장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1등을 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녀의 믿음이 자라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믿음의 성장에 감사가 없다면 그러면 김 목사님과 저는 아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이니까 아 믿음의 성장이 더 이상은 필요 없고 충분하다고 생각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성장에 이만하면 됐어. 오케이.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거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이거는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입입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됨을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환난 중에 인내함에 감사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감사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믿음과 사랑이 자라남에 따라 영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박해와 환난을 인하여 견뎌내는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저와 김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끌어갈 수 있다는 것에 기도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무턱대고 버티는 오기가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오기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자체가 선하다는 미련하고 절망적인 신념 때문에 고난을 자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최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무엇이 감사의 내용이 있었냐. 그 감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내용이 있나를 체크업을 하시고 없었다면 그것이 1순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신뢰와 사랑과 영적 강건함의 증거를 목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옛날보다 더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는가? 또 다시 오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을 이겨내는 인내의 삶에 감격하고 기뻐했는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은 내가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견뎌낼 수 있으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그런 것을 기뻐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기본 틀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낼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본의 틀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이 틀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 감사의 틀, 어떠한 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본 틀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합당한 간구라는 것이 뭐 여기 틀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꿔주시고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1순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중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며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틀을 보면 우리가 주로 간구할 내용이 성공, 재물, 인기, 건강, 똑똑함, 실적, 행복, 외모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틀을. 그리고 여러분 장차 우리는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질문하실까요? 아마 내가 내게 준 구원으로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로 너를 부른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살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됐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김 목사님에게 그런 거 물으시겠어요? 너는 몇 명의 성도를 모아갖고 목회를 했느냐, 교회 건축은 했느냐, 교회 1년 여세는 얼마였느냐? 그거는 깨끗이 잘 썼느냐? 교회 장로는 몇 명이나 세웠느냐? 뭐 이런 질문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이따라 한번 나열해 보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물어보시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해지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빗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대다수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안부를 물으면 자녀는 어떡하고 네 잘했습니다. 뭐 박사학위를 땄고 좋은 직장에 했고 뭐 실적이 좋아서 높은 자리에 승진했고 뭐 벌써 팀장이 됐고 뭐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같이 쏜살같이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좀 머뭇머뭇거립니다. 아 요즘 애들이 너무 바빠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꼭 돌아오리라고 기도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재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성공했다고 합시다. 앞으로 30년 후 그 재물과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니면 혹은 30억 년 후에 우리는 영혼을 살 사람인데 그런 30억 년 후에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신과 자녀와 가족, 동료, 신자들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를 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년도 안 돼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징후로부터 오는 나오는 감사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에 여러분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거, 확실히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놓고 계속 감사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함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영원하시며 다시 오시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앙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내가 기도의 틀을 얘기하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 살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것만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기도의 목표는 또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기도를 하면 도대체 기도의 응답과 기도에서 얻어지는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는 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는 것은 첫 번째 목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많이 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것. 근데 우리의 기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지만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정말 달랑달랑 하는데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달랑달랑 했는데 뭐 라이센스를 달게 이런 덕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도 귀한 일이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목적일 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성숙과 열매의 결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얻어진 어떠한 삶의 고난과 그래서 얻어진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잔잔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민권을 갖든지 영주권을 갖든지 어느 직장에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1절에 뭐냐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하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변했나를 가장 증언해 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가장 놀라는 것이,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으로 많이 변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는 영광이고 내가 받는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항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점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justification 받고 sanctification 받고 나중에 결국은 glorification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로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웅대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틀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틀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을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에는 뭐냐?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거. 풍성한 사랑, 고난 속의 인내. 합당한 기도라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믿음에서 난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 그리고 기도의 목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 안에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기도의 틀입니다. 여러분이 이 틀에 맞춰서 기도의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틀을 보면서 얻는 인사이트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에 성경적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면 무엇을 아끼고 중요하게 하는지가 그 비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 비전에서 비롯되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파워가 있고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기도를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진 기도의 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틀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pleasure라고 우리의 어떠한 그 욕망,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한 잘못된 동기 때문에 못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놓고 있을 때 쉽게 예를 들어서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들이 아이비리그를 가기를 원하면 좋은 아들 가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해요. 꼭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은 알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정말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알았을 때 거기에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욕망이 들어있다면 그거는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도 얻지 못해 그런 것인데도 구했다 그러면 구했는데 얻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은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기도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어디?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삐뚤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에 죄가 있기에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삐뚤어진 삶이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력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기도의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늘 여러분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이런 기도에 틀어 맞춰 기도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구하나? 제대로 살 수는 있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냥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대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이에요.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찬호도 등에 업고 다니신다는 여러분도 등에 업고 다니세요. 늙은 우리 권사님도 머리가 흑끗흑대지는 김 목사님이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신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거야.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의 삶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거로 그냥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의 틀에 맞춰서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하고 감사하면 그 믿음의 성장하는 영역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맞는 직분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월 15일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미국 뉴스인데 AOL인가? 거기서 미국 기독교인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3분의 2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사인으로 본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그 의도에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케이오스 같아요. 혼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계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인식 전환, 우리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이해,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틀이 세워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이룰 수 있고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축원하며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인식 전환에서 신앙의 인식 전환에서 기도의 틀을 아버지 바꾸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바뀌어진 가치관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